4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가진 신약성경의 제일 갈라디아서가 있긴 하지만 제일 처음 기록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으로 추정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 남자 성도 한 절, 여자 성도 한 절 그렇게 읽어보실까요? 자, 남자 성도님들부터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나를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오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아멘. 네, 8월 마지막 수요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그동안 7월, 8월 여름에 또 3일법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나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또 감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또 많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듣는 질문, 여러분 스스로도 많이 하는 질문, 그게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무언가를 하려 할 때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뭐 이런 것들. 더 나아가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아주 큰 이슈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으며 살아갑니다. 그죠? 근데 그 물음의 대부분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 어떤 것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이 성경 전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질문 그렇게 많이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명확한 답 바로 이 성경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이 4장 3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는 구절은 없어요. 다시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 네, 거기까지.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며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묻지만 하나님의 뜻은 정략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거룩함에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거룩함. 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리가 벌써 두 주를 제가 수요일을 빼면서 좀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도대체 그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제 지금 떨어져 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누구인가? 누구인가? 몇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는 물론 바울은 교회를 세운 설립자입니다. 오늘날 같이 우리가 교회를 세웠다,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자기의 어떤 공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가 크게 되면 그것을 놓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저는 그러지 못해봐서 어르신들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 설립자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건물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인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그 자리에 복음을 심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교회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이나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다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너희에게로 들어갔다. 다시 말해 너희의 그런 삶의 한 복판으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것을 교회를 세웠다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한 주의 종이면서 사자였어요. 이것은 권위, authority를 말해요. 사도적 권위.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갔는데 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 데살로니가로 보냄을 받았다. 송민호 목사님 말씀에도 자꾸 강조했듯이 사도라는 보냄을 받았다는 그런 의식으로 들어갔어요. 2장 4절에 읽어보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이게 바울 일행은 복음을 위탁받아 데살로니가로 들어간 거예요. 그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은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쳤던 교사였어요. 사리사욕을 채우는 목적으로 그들에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내고 복음으로 양육시키는, 가르치는,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체험하게 하는, 보여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체험케 하는 교사였어요.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도 아니다. 오로지 복음을 가르친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어떤 사리사욕, 자기의 유익, 목적을 이루고 어떤 다른 여느 어떤 길거리 선생들처럼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삼고 싶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복음을 가르치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이야 라고 어떤 이론적인 것,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지식적인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를 보면은 욥의 친구들과 욥의 싸움이죠. 계속 반복되는 싸움. 그 핵심은 뭐냐면 욥의 친구들은 자꾸 지식적으로 네가 벌을 받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욥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설명이 안 되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이 내게 주는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그러나 마지막에 가면은 체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는 어떤 바울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때에 단지 복음이란 하고 이러이러한 것이란다 라고 설명해 주고 가르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보라,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복음이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은 복음을 가진 자의 어떠함을 모델로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믿음의 선배였어요.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우리가 너희가 우리를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으로 보았냐? 바로 그거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이러한 삶을 사는 거다.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은 교회 설립자였고 주의 종 사자였고 가르치는 교사였고 믿음의 선배였어요. 그러면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누구였는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비교적 다른 서신에 비해서 짧아요. 다섯 장으로 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전서에서만 부르는 혹격으로의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 형제들아라는 표현이 한 14번 정도가 등장을 해요. 짧은 서신을 쓰면서 항상 맨 문두에 위치하죠. 형제들아 하고 이렇게 진술하는 건데 그만큼 이 바울이 생각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자기에게 있어서 믿음의 형제들이었어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서로 아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 공동의 운명을 서로 공유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에게 사랑하는 자였어요. 형제, 단순한 형제로만 끝내지 않고 그 형제를 뜨겁게 사랑했던 자예요. 어떻게 이 짧은 기간에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내 목숨을 너희들을 위해서 줄 수 있다. 이 정도로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어떤 처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도 처음 만나게 되면 나름 뭔가 이 거리감을 일단 유지를 하죠. 그리고 자기를 어느 정도 포장을 하고 방어를 하고 그리고 오픈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진실하게 자기를 다 이야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거르죠. 그런데 이 한 6개월의 시간 동안에 바울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명부지 처음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어라고 할 정도의 돈독한 관계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어요. 3장 12절에도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하여 또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라고 서로 형제 간에도 교우 간에도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은 어떤 평가를 해보면 잘못된 좀 건강하지 못한 리더십이 어떻게 그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목사 한 사람으로 모든 관심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끌고 가면서 발전을 했었어요. 그게 다 잘못된 건 아닌데 물론 그런 시대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서로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관계를 발전시키도록 자꾸 이 리더십의 집중을 분산시켜주는 어떤 그런 게 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의 목사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가지고 모든 관심이 모아지는 교회는 좀 오래된 교회, 나이가 좀 있는 교회가 그래요. 결국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가 바울에게 누구였으며 바울은 그들에게 누구였냐라고 하는 이 관계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쭉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4장에 넘어와서 구체적으로 그런 관계를 근거하에 신앙적인 권면을 던지는 것이 바로 4장입니다. 우리가 4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라고 하는 끝으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어떤 편지를 결론 짓는 표현 같은데 꼭 그런 의미로 쓴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종말로 마지막으로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결론을 지금 내가 짓겠다 이런 표현은 아니고 이제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다시 말해 바울이 그런 관계를 전제하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바로 이런 권면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라. 이 권면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에요. 바울이 덧붙이죠. 뭐라고 붙이냐면 우리에게 배웠으니 1절에 우리에게 배웠으니 그렇게 살아라. 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성도에게 가장 제일 말하기 쉬운 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제발 좀 가르친 대로 사세요. 이거예요. 좀 가르친 대로 제가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르친 대로 좀 사십시오. 이게 가장 말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처럼 사십시오. 이겁니다. 이것은 뭐 꼭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뿐은 아니죠.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제발 좀 말 좀 들어. 이런 말은 수도 셀 수 없이 말하는데 제발 나처럼 좀 살아봐. 우리 애들한테. 이런 말은 몇 번이나 해봤어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본 것 같아요. 제발 좀 나처럼 살아봐라. 참 이 동료 목사님들과의 어떤 대화들을 하다 보면요. 이 저보다 훨씬 선배들이죠. 그런 분들 보면은 목회 이렇게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 도대체 성도들을 안 바뀐다고. 안 바뀐다. 가르쳐도 안 바뀐다고. 그게 뭐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그러면서 저는 자문을 좀 해봐요. 스스로에게. 성도들에게 왜 안 바뀝니까? 라고 하는 질문하기 전에 좀 성도님들 좀 나처럼 살아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은 있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제가 물어보게 됩니다. 예,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도 나누었듯이 예,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성령의 선물로 주시는데 직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고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교회 안에는 직분이 있죠. 우리 장로교는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에서는 항존직과 임시직이라고 특별히 구분을 해놔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목사는 이제 일종의 교육을 받고 안수를 받는 것이고 나머지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선출직이죠. 선출되어서 이렇게 일정의 과정과 안수를 또 교육을 받는.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직분을 가져가는 거죠. 그런데 이 자연스럽게 어느 교회나 교회의 리더십 하면 이렇게 항존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존직에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항존직과 목자, 목녀인데요. 교회의 리더십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책임과 권리가 있다는 거죠. 권리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그 특권인 거예요. 우리가 중심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영광스럽게. 이것은 대단한 특권이죠.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의 리더로서 본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했을 때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가 배웠지 않느냐 이거예요. 교회 안에 진정한 리더십은 뭐냐면 정말 복음을 삶 속에서 경험하면서 말씀의 생명력을 내가 진짜 경험하며 신앙의 리더가 되고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삶을 많은 성도들 앞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많이 다녔다 해서 직분을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성도를 하여금 세워지는 거죠. 바울은 정말 그들 앞에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주는 이제 성도들을 하여금 교회에 주는 신앙 제1원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기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봐야 하냐면 신앙윤리적인 측면에서 봐야 돼요. 신앙윤리, 신앙과 윤리. 우리는 대개 윤리를 무시하는 태도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안 믿는 자들을 교회로 오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과거에는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자꾸 신앙만 강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측면이 소외가 된 거예요. 오히려 일부러 윤리적인 측면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너무 신앙적인 측면만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와 달라. 믿는 게 달라. 너는 안 믿는 자고 나는 믿는 자야. 자꾸 이렇게 세상 앞에서 편가르기를 했었죠. 나는 구원 얻은 자이고 너는 지옥 갈 사람이야. 예, 막 이렇게 했었다가 이제 오늘날 대두 뭐 진작부터 그랬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였냐면 삶입니다. 삶이에요.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네가 가진 믿음을 네가 갖지 않는 믿음을 나는 가졌어라고 끝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그러므로 나는 이러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어. 우리의 삶에 되어진 현실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어. 그래서 기뻐할 수 있어.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진짜 가까운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윤리적인 양심들을 회복해 가는 것. 그래서 신앙 윤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고려해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지고 들어간 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본인이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로 받은 것과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을 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윤리적 측면이 너무 많아요. 신앙적 측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신앙이지만 우리 성도와의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윤리로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 양심으로 나타나고 태도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타인과의 관계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보면 음란, 간음, 색욕 막 이런 성적인 타락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런 성적 타락은 윤리적인 수준에서의 타락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함을 훼손하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과 같이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윤리가 물론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전부는 아니지만 이 성윤리는 왜 바울이 보세요. 3절에 읽었듯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해놓고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신앙 정서상 가장 거룩한 건 무엇으로 생각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나가야 뭔가 좀 맞는 것 같은데 바울이 가져온 것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해놓고 음란을 먼저 가져와요. 음란을. 도대체 왜 그랬을까? 거룩과 음란은 정반대의 개념이었어요. 이 시대에.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이 음란을 말고 다른 것으로도 또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그랬어요. 1세기 당시에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성 문제였어요. 성적인 부패함. 아마도 역사 속에서 가장 성적으로 타락했던 시대가 아닐까.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세속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였어요. 이교도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디서부터 왔냐면 이교도들로부터 왔어요. 하나님 아닌 이방신을 믿는 데서부터 돌아온 자들이에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이방신들에게는 항상 성적인 문제가 연결이 되어 있었죠. 거기서 돌아온 자들이에요. 성에 대해서 이 당시, 1세기 당시 일반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 1세기보다 좀 전 시대의 문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는 정부를 두고, 정부. 우리는 쾌락을 위해서는 비밀 부인이죠. 정부를 두고. 매일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 매일 일어나는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는 첩을 둔다. 그러나 합법적인 자녀를 낳고 가정을 맡기기 위해서는 아내를 둔다. 이 아내라고 하는 부분은 애 낳고 가정 맡기는 데 제한두고 나머지 성적인 그 자기의 욕망, 남자들의 이 욕망을 채우는 데에는 정부와 함께 또 첩도 두는 거예요. 그 당시 도시도시에서 매춘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 수익으로 성전, 신전을 짓죠. 바울의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는 굉장히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교회 안으로 성도로 부름받은 자들은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갔어야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의 실제적인 능력과 내용을 이야기할 때에 특별히 죄를 이야기할 때에 대단히 구체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죄는 음란한 거다. 죄는 성적인 타락, 매춘하고 또 아내를 버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설교 강단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시대는 많이 바뀌었죠. 2000년이 흐른 이 시대에는 아주 교묘하고 포장되어 있고 아주 표현하기에 흐려진 어떤 죄의 정의들이 너무 난무한데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도 죄는 이것입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집어내는 그런 설교들이 많지 않아요. 두루뭉실하게. 그러나 바울은 그렇잖아요. 정확하게 음란과 색욕, 간음 색욕을 너희 앞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것이 곧 거룩함이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신앙윤리, 이것은 두 개는 분리할 수 없는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가르쳐야 하는 것, 또 우리가 신앙의 후배들에게도 또 가르쳐야 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도대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막연히 네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그거 해서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자녀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윤리가 무너지고 흩어져가는 이 시대에 신앙도 역시 무너져가는 이 시대에 아마 갈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 복음을 과연 얼마나 보수하고 지켜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데살로니가 성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은 다른 것 아닌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삶으로의 부르심. 거룩해 보이고 엄숙해 보이는 예배당 안으로의 부르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바깥에 치열하고 불법이 난무하고 또 세속적이고 인간의 욕망이 넘실되는 저곳에서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르심. 거기에서 거룩하게 살도록 부르심.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추고 삶에 나아가 그 말씀의 능력을 확인하는 부르심. 그래서 신앙과 윤리는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여기서 바울이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인 변화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형제들을 해야지 말라까지는 어떤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변화예요. 중요한 것은 음란을 버려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때문에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죄를 안 져야지, 죄를 안 져야 내가 거룩해져. 이게 아니라 존재적인 변화가 먼저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의 은혜로 존재가 변화되어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마땅히 거룩한 자로서 음란은 버려야 되는 것이다. 뭔가를 해서 거룩해지고 또 뭔가를 해서 믿음이 성장하며 성숙한다. 예전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뭘 하지 말라 하라 자꾸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내가 누구인가를 많이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나를 이 거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전적인 성품이 나로 하여금 그분의 성품을 닮도록 이끌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인식을 매일매일 우리는 되새겨야 돼요. 되새겨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성도가 거룩해야 하는데 이 거룩한 존재로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장 먼저 요구된 것은 성적인 문제를 먼저 정리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시대에 이 당시 데살로니가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만연한 문제였어요. 오늘날도 한국을 비롯한 온갖 사회에 보면은 이 성적인 문제가 갈수록 큰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돼요. 이 결혼 외의 성관계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이 당시에 대단히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많이 결혼을 넘어서서 울타리를 넘어서서 성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요, 1세기에 지적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지적으로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여자를 헤타이라라고 하는데 이 여자를 소유할 수 있었어요. 합법적으로. 그리고 또 노예제도 하에 있었기 때문에 첩을 둘 수 있었고요. 매춘부를 통해서 육체적 쾌락을 가질 수 있었고 종교적 의식으로 포장해 이 성적인 행위를 합법 그리고 신성시 여기는 의식 행위로도 너무도 익숙하게 해왔었습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 그러니까 계속 거룩과 음란 거룩함 계속 반복돼요. 거룩과 이 그렇지 않는 것이 함께 가는데 4절 우리가 읽었던 4절 뒷부분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제 이 부분이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그 옆에 보면 영어 혹시 있으신 분은 보면은 그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제어할 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어 두 번역 전부 다 원문의 문자적 번역과는 다른 번역이에요. 의역 다 의역이에요.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느냐? 우리가 예나부에는 그의 몸을 제어할 줄 알고 이것을 택했고 우리 한글 번역은 아내 대할 줄을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문은 이런 의미 저런 의미 전부 다 문자적으로 보면 둘 다 그렇게 가지 않아요. 원래 원문은 뭐였냐면 자기 그릇을 손에 넣을 줄 알고 이게 도대체 이것으로 보면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손에 넣을 줄 알고 이게 원문상의 표현이에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우리 한글 성경으로 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이 의역하면 아마 이런 의미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라고 하는 표현으로 많이 쓰였기 때문에 아무튼 철저하게 바울은 이 거룩과 성의 끊임없이 계속 그것을 하여내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부정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겠어요? 아니죠.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내가 악을 선택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이 거룩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 성품인 거예요. 이전 성품. 그래서 바울이 그걸 단서를 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랬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한 자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악을 선택하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내주를 거부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 악을 너희들에게서 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악을 선택했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살아야 돼요. 이것은 대충 다른 게 아닙니다. 거룩과 이 음란의 간격을 보세요. 거룩은 이 오른쪽 끝이에요. 음란은 저 왼쪽 끝입니다. 이 거룩과 음란의 간격. 이전에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예수 믿고 이렇게 살아라고 바울이 요청하는 이 간격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신자일 때는 이렇게 우리가 이러이러이 살았는데 예수 믿고서는 이제 완전히 달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살았던 방식을 다 뒤엎고 거룩지 못한 성품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좇아 살아가는 것. 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제거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여러분이 사는 삶의 이 바운더리 안에서의 음란, 여러분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음란, 간음, 색욕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단어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단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성품과 대조되는 그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쪽 끝에. 그러면 그것을 지금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버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버리라라. 구체적으로 거부하고 취해야 할 삶의 태도와 또 그 모양과 형태는 시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성적으로 대놓고 여기저기서 그렇게 문란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지는 복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품을 가진 너희는 우리에게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시대의 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우리는 버려야 될까요? 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어떤 것,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 땅에서의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어떤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거룩한 성도로서의 어떠함, 이 나는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이 실존의식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우리는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성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담는 작업. 이것이 곧 성화입니다. 바울의 요청,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그 뜻이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라고 했을 때에 건강한 교회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받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룩하게 받드는 거예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겁니다. 공동체의 죄악을 철저하게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모두가 다 완전히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 없는 자로 이곳에 모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오기 전에도 분노했었고 다퉜었고 정말 예수 안 믿는 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살다가 이곳에 온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고 격려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서로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성품들을 걷어내 주는 거예요. 돕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거룩한 예배라고 하는 그 예배가 거룩한 이유는 모임이 거룩하고 우리가 성도들이 거룩한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나는 일주일을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일주일 마음대로 사고 죄 짓다가 여기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도 짓는 거지만 이곳에 모인 공동체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헬리팩스 한인교회 성도들은 정말 신실해. 예배드리러 갈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엉망으로 살았는데 부끄럽다 예배드리기. 그러면 이런 것이 죄책감이 되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하나의 교훈이 되어서 거룩함이 점점 확대되고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 자체들이 그래서 서로서로 격려하는 그 거룩함, 공동체의 죄악된 행동들을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작업, 이거 역시 교회에 필요하고 그런 교회가 건강해져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울의 마지막 권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꼭 집어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의 이것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보시고요. 어떤 것을 내 삶에서 걷어내야 할까? 어떤 성품을 바꿔야 될까? 꼭 고민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은 우리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성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늘 닮아가며 자라갈 수 있도록 목적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저마다 다르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성도다움으로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거룩하지 못한 세속적인 성품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수고했던 오입사님 가정들 하나님의 손에 맡기오니 저희가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렸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